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있죠.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근데 이 만남의 특징은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셨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선택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게 했더라면은 가정은 아마 전 세계 모든 가정은 뒤죽박죽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이런 부모 선택 안할 거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자녀들이 부지기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식을 선택을 했다면 너같이 못나고 속썩이는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이러한 가정들이 많아서 온통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100%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만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만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또 우리가 중요한 만남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부부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부부와의 만남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선택을 했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큰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 부부와의 만남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만남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외에도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건축물의 모퉁이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은 이 모퉁이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만나면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두 손을 다 들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도 마음이 안 가면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죠. 그래서 그 만남은 참으로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복이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깨지고 가루로 만들어져서 흩어져 버리는 아주 무서운 만남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면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말라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다 이와 같은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숙이고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두 손 들고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가장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한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사람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한 사람은 청년이었고 관원이었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젊음이 있고 젊었을 때 이미 많은 부분들을 이루었고 부족함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던지죠. 이 젊은이가 뛰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영생에 관한 고민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이 청년은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생, 천국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다 산 노인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마지막 기댈 수 있는 어떤 망상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생에 관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관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일종의 도피적인 나라로 생각을 하는 천국, 그와 같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난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는 그와 같은 허구의 나라 이쯤으로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예수님 앞에 뛰어나온 이 청년은 정말로 괜찮은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의 평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청년이 있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야인이었을 뿐입니다. 사회적인 그와 같은 명성, 타이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 관직에 있던 이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청년 예수 앞에 아마 나이가 비슷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때 30 초반이었고 이 관원도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요즘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트로트 가수 뭐 이런 대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들 중에 아주 노래를 잘하는 한 사람 앞에 대가수인 조용필 씨 같은 분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선생님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높은 지위에도 있고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나이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청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세상에 참 어려운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은 다들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은 미워하죠. 그러면서도 신기하게도 자신만은 자기 자신은 교만해지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겸손해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 겸손한 태도까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면은 현실적이 됩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이 되죠. 이와 같은 들음은 그냥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들어서 더 멀리 있는 영적인 가치에 눈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은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1등급의 신랑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려서부터 제가 그걸 잘 지켰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청년이죠. 바로 이 멋진 청년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똑똑한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듣고 평가를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던진 질문도 정말로 멋진 질문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속에는 아주 큰 자신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호칭을 불렀습니다. 이 표현도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었죠. 예수님은 권력에 앉아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쉽게 말씀을 하면 이 뱀새끼들아 이런 악한 쉽지 않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썼습니다. 얼마나 독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지위가 높은 자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볼 수가 없었겠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잘잘못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찍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뒤에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알았습니다.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죠. 근데 이 청년은 그것도 대낮에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은 난리가 날 만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청년인데,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청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다, 또 높이 평가하고 있다, 따르고 싶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싶고, 그래서 청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최고의 존칭을 사용을 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쩌면은 이 청년과 같은 자세로 서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어쩌면은 이 청년보다도 더 못한 자세로 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버지라고 공경하지도 않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그리고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케임브리지 채플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청년들이, 학생들의 반응이 썰렁했습니다. 아주 냉랭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열변을 토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은 거기 앉아있던 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마치고 난 이후에 한 학생이 이 C.S. 루이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만약 오늘 교수님께서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을 했더라면 우리 모두는 교수님에게 큰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구세주라고 이 캐캐묵은 기독교의 딱딱한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성인들의 의식이 이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루이스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정말로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이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자네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을 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은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에서부터 자네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먼저 필요한 것이라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라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을 삶의 모델로 삼고 따라갈 수가 있다네 라고 하는 유명한 대화를 남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감격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였죠. 이 나폴레옹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앞에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스승의 차원, 윤리도덕적인 모델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폴레옹이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 관원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선한 선생님이여 좋은 것 같지만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머리를 딱 치시면서 저에게 들려주신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하늘에 계신다 이 말씀은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 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해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 분들이 바로 아버지들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죠. 좋은 것을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를 떠나버릴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망해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주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할 만한 스승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로 받으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보화로 채워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누릴 우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 한 컵을 대접을 해도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희가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재물을 다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역대적으로 가장 부자를 들라면 다윗일 겁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부자였죠. 다윗은 역대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욥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다 내려놓아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도 나그네를 집으로 들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고 욥이 고백을 한 것을 보면은 내가 언제 배가 고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공수로 돌려보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언제 가난한 자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내가 그들의 입을 채워주었고 손에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의인이 받는 고난 속에서 그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손을 벌려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했고 먹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팔아서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의 모든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도와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았죠. 대신에 아브라함이 내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살에 낳은 이삭이 얼마나 이뻤는지 아브라함이 늘 그 이삭을 바라보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청년은 하나님을 두어야 할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그는 재물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실한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있는 선한 의도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욕심, 다른 것은 다 내어놓아도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제 겁니다. 이건 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실 바로 그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버리지 못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뒤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고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청년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연고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천재 일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복된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질문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버렸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임을 몰라서 영생보다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움켜쥐고 있던 것 단 한 개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쥐고 있던 도무지 놓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마련해 둔 멋진 집도 내가 살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겁니다. 자동차도 내가 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들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내 생명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내가 이분을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분으로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던 이 청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돌아가시는 슬픈 기색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심정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